찬송가 3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현자들과 철학자들이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습니다. 아니, 뭐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진 비범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늘 찾았습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텔링크가 쓴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늘 궁금하게 여기고 찾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다, 뜬구름을 잡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를 남편으로 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남편은 죽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자 빚주인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고 그 앞날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릇을 빌려오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졌고 그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절망이 행복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건데요. 근데 그 기적은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순종이란 한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이고 한 국가에서도 행복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개인에도 또 가정에도 또 국가에도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히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일단은 순종부터 합니다. 이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굳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시콜콜 따지기 전에 일단 순종부터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결국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 나라의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남유다 나라에 찾아온 이 커다란 위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의 등극과 함께 커다란 선택의 순간이,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제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는 정말로 국가적인 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남유다는 여호야긴이 다스렸는데요.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던 여호야긴은 곧 항복하였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그 모친과 신하들과 방백들을 싹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해 갔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인재들과 일꾼들까지 몽땅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요.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쓸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인데요. 자,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후임으로 그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유다의 제20대 왕인 시드기야는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남유다의 왕좌에 올랐지만 그러나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국정을 이끌 인재나 국방을 지킬 용사나 산업을 일으킬 일꾼들 전부 다 빼앗긴 상태에서 왕이 됐으니 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말 그대로 비벼볼 언덕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시기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을 보러 각국에서 사신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의 등극을 축하하러 왔지만 실제는 그 국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당시 이 최강대국인 바벨론은요, 그 다른 지역의 일로 인해서 남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잠시 멈춘 상태였는데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등등 각국의 왕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다 같이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등극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동맹 전선을 만들려고 한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즉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동맹 전선에 합류하여 바벨론에 대항할 것인가 라고 하는 너무나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자,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드기야 왕 뭐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명운이 좌우되는 그야말로 커다란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의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정말로 커다란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절,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금 희한한 이런 모습으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뭐였느냐? 세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을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모든 땅을 그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셋째, 예레미야가 전한 마지막 말씀은 바벨론도 기한이 이르면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바벨론도 기한이 이르면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앞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남유다는 공연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겁니다. 에돔, 또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 각국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시드기야 왕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런 말씀은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국력이 거의 다 바닥나버린 이런 상황에서 몇몇 나라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을 해봤자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꿎은 백성들의 희생만 커질 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뭐 나라 전체가 회복, 불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의 고개를 숙이고 항복을 하면 비록 지금 당장은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기한이 되면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고개를 젓느냐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 전체가 폐허처럼 변해버렸는데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접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행복의 기초이요 기준이요 열쇠라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저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